오늘 하나님의 선물 교회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절을 보니까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갇힌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여러 성경에서 자신을 갇힌 자 혹은 그리스도의 종, 뭐 사도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서신을 쓸 무렵에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주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바울의 이런 상황들 때문에 낙담하고 낙심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갇힌 자라는 표현이 사도 바울이 내가 실제로 지금 육신이 갇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는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밝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갇힌 자라는 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고 드러내는 구절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오늘 2절의 이 본문의 내용이 13절 마지막 절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합치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게 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은혜의 계획을 너희가 들었다면, 13절에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갇혀 있고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이 되게 낙담하고 흔들렸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너희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그 은혜의 경륜들, 은혜의 비밀들을 너희가 들었다. 그리고 많은 주의 백성들이 그 이후에도 그것을 들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가 이제는 낙담하지 마라. 그것이 너희에게 영광이 될 것을 너희가 믿어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장, 3장 전체를 바라보면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독특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면 경륜이라는 단어예요. 에베소서에서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이 한글 성경을 찾아보면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총 신약 성경에서 네번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세 번이 이 에베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륜을 설명할 때 바울은 비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경륜을 설명하는데 3절, 4절, 9절 세 번이나 이 비밀이라는 단어로 이 경륜을 표현합니다. 3절에서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이라고 하면 설명을 하고 있고,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면서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9절에는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문에 나오는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그 로마 헬라 문화에서는 자주 쓰였던 단어입니다. 이게 미스테리움이라는 단어로 좀 쓰였는데, 일반적으로 그 비밀이라고 하면 뭔가 은밀하고 또 뭔가 좀 부정적인 의미로, 부정적인 뉘앙스로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미스테리움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이교도들이 썼던 단어입니다. 이게 이교도들, 그 종교 지도자들과 지도자들 사이에 내려오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진리와 같은 것을 미스테리움이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에 이 미스테리움, 이 이교도들이 썼던 단어를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특이한 표현인데, 바울이 이런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진짜 미스테리움, 참된 진리, 정말 비밀스럽게 내려와야 되는 참된 진리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 보여주는 거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헬라 로마의 문화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이 비밀스러운 진리를 설명하기에 있어서 이 미스테리움이라는 표현은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스테리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진짜 참된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경륜은 과연 뭐냐? 경륜을 쉽게 표현하면 계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 단어가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로마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는 좀 흔한 단어였습니다. 이 원이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오이코스가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절을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는데, 청지기에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였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경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건 계획인데, 하나님의 집에 관련된 계획이다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스러운 계획은 분명히 하나님의 집과 관련된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이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집과 관련된 이 비밀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는 나타났지만,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 즉 인간에게, 다른 세대에서는 결코 보여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의 때에서도 이것들이 밝혀지지 않았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성령을 받은 이들 사도들과 선지자들 외에는 결코 이 비밀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6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가 1세기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었습니다. 모세의 때에서는 하나님과 율법을 맺어서 언약의 관계를 체결했던 종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어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할례로 구원받은 징표를 삼고 정결 예식과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특별한 민족, 선택받은 민족의 그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왔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만약 그들이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율법을 어기면 진영 밖으로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민족, 그리고 이 율법, 정결예법, 그리고 피의 제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만약에 이방인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려면 여러 가지 그 규례를 거쳐야 되는데, 일단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당시 이제 그 1세기 예수님 시대 때에는 산헤드린 공회의 두세 명의 인정을 받으면 이방인이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구원을 받는 방법은 이방인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거나 이스라엘 민족으로 율법을 수호하게 됐을 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지켰던 피의 제사나 정결 예법이나 할례 등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그것으로 그들의 특별한 지위를 유지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기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율법들을 지키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믿음만을 가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그 특별한 특권들을 누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단순히 율법만을 완성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경악할 만한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겁니다.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합해서 한 몸을 만들어 대등한 입장에서 평등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법들, 할례들, 정결 예식들, 피의 제사들을 드려야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는 그만 믿기만 하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그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함께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새로운 하나님의 집에는 혈족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로운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게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결코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집에 좀 늦게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한 11시쯤에 들어가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좀 치킨을 한 마리 좀 시켜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통 야식을 거의 먹지 않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야식이 먹고 싶어서 치킨을 좀 부탁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치킨이 온 소식 때문인지 제 아이가 2살, 4살인데요 아무도 안 자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치킨을 놓고 4명이서 함께 먹었습니다. 치킨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문득 어떻게 이 가정이 이렇게 만들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너무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치킨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 와이프가 치킨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치킨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한 가정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그 경륜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때 이런 선택을 했다면 지금의 아내를 만날 수 없었을 텐데 내가 만약에 저는 진주가 고향인데요 삼천포가 정확하게는 고향인데요 삼천포에서 서울을 올라오지 않았다면 내가 아내를 만날 수 있었을까? 이런 가정을 꾸릴 수 있었을까? 내가 이런 선택을 했다면 내가 이런 대학을 갔다면 내가 그때 이런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의 이 가정을 이룰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면 이 가정 또한 결코 이룰 수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그 계획하심과 경륜이 내 가정 가운데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루어 주셨구나라는 확신이 그 순간 들었습니다. 하물며 보잘것없는 한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새로운 백성을 담는 그 집이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계획하셨고 그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집의 모습들을 이끌어 오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그 계획함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집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집이 교회인 거예요.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새로운 백성,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새로운 권속,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존재가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도 성경에서 교회는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건 이 교회는 완성될 것이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광야 시절에 모세가 그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진영을 짰을 때에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중심 가운데는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중심적 삶, 공동체적 중심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권한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청년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년째 이 청년 사역,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역들을 쭉 해나가고 있는데 요즘 청년들의 삶을 바라보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방학 때는 막 놀러 가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청년들을 보면 벌써 2학년 때부터 고시원이나 여러 가지 또 저기 도서관에 갇혀가지고 취업 준비나 또 고시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거의 시간이 없습니다. 2, 3년 내내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른 여유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 치열한 그 취업 경쟁 가운데 빠져들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아라는 것도 굉장히 가혹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공부할 때 공동체의 모임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취업에 대해서 스터디하고 준비할 때 그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공동체 중심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청년들에게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아라고 요청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이고 교회를 다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 중심, 공동체적 중심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요청되는 한 가지의 그 삶이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이 그건데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을 보니까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2절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새로운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청지기적 삶은 너희를 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너희를 위하는 바울의 삶은 전하는 삶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맡은 것은 전하는 삶으로 요청이 됩니다. 이 미스테리움이라고 불리는 비밀은 이방 종교에서는 1인 전승으로 내려오지만 이 미스테리움, 기독교 진리 가운데에서는 1인 전승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더 만민 가운데 퍼뜨려져야 되고 누군가에게 알려져야 되는 비밀입니다. 제가 최근에 간사 한 명을 만나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간사가 자기가 고등학교 때 전도했던 친구가 최근에 만났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전도됐던 친구가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다니는데 그 개척교회의 절반인 사람이 그 세 가족이 초대를 했던, 전도를 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야, 그 친구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간사가 그 친구에게 너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전도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전도한 적이 없고 그냥 내가 좋은 거를 내 옆사람에게 소개했을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반성이 됐습니다. 과연 이미 오랜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왔던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내가 정말 좋은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했을 때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번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삶의 선교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름 선교는 끝났지만 더 중요한 일상의 선교가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선교이고 전도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삶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